모처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삼위일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바울은 자신이 왜 갇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죠.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있고 그 구속 경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엄청난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이와 같이 신앙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으로 해석하니까 그 삶의 문제, 그 답답한 삶의 어떤 상황들을 아름답게 복되게 해석해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답답할 수 있죠.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 이 바울은 신앙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답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이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자기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전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라, 그리고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적인 고난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신앙으로 해석하니까 그것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각자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운 일도 있고 염려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또한 신앙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절망, 낙심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빌립보서도 역시 똑같은 옥중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 쓰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고백을 1장부터 4장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신앙으로 자기의 문제를 푸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었다. 자,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전부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보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한번 대입시켜보죠. 마치 수학 문제 어떤 공식에 대입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해석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과 성도들과 또 맡겨진 직무였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야. 은혜의 경륜이라 했어요. 은혜의 경륜은 이 바울과 또 이방인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인데 바로 그 은혜를 위한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는 열렸다는 거죠. 어떤 비밀이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5절, 6절 보니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감추었던 것을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로 이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가 이제는 잠깐 감추었다가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 부름에 본인이 순종하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사도에게만 열린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저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도 바울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게 만들고 먼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비밀을 깨닫고 아, 이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답답함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듯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이 경륜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막 이렇게 어떤 다른 엄청난 비밀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까지 이 구원에 대해 참여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할 것 없이 같은 지체가 되고 같은 상속자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까지도 이 구원에 참여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까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만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민족, 인종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바로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님은 다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그 기회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3장이나 또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내가 전하지 않냐 해서 그들이 만약 그런 심판을 받는다면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그냥 언젠가는 믿겠지, 우리 남편 언젠가는 믿겠지, 우리 안 믿는 자식 언젠가는 믿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의 뭐 저 타 문화권에 가서 타 선교지에 가서 복음도 전할 망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바로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 믿음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 우리가 전했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 단 한마디 그 한 줄로 인하여서 감동받고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내게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그들 책임이고 내가 전하지 않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반드시 찾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봐봅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 이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고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이제 더 작다 이제 겸손한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 말은 내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돌려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 더 작은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 그리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셨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엄청난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깨달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이루신 목적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방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한몸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그 상속자로 우리와 같이 복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교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그 고난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감옥에 갇혀있는지 아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가정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절 말씀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바울의 이 헌신 때문에 되어졌다면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에 참여하게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은 간절하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같이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보다 더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도 쓰셨다면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가는 열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풍랑 중에도 또 기도 끊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